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 부활을 상속받은 자녀의 품격을 누리고 또 그에 맞는 사명의 무게를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환상 형식으로 시를 축하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보통 유식하게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비유는 종종 천둥과 번개, 그 다음에 구름이 자욱한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의 산에서도 구름이 끼고 뭐 불꽃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때 그 백성들은 아,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적들은 무너지고 쫓겨나고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절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뉴스를 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지난 2월부터 미얀마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는 마음이 우리가 정말 편치가 않죠. 미얀마는 군부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원래부터 군부에게는 독립적인 그런 권력을 아예 보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헌법 자체에서. 그랬는데 이 군부가 이제는 정치 권력까지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부려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벌써 7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미 국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또 부와 명예 뭐 그런 것들을 다 꽉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권력까지 독차지하겠다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사람을 무슨 파리 목숨같이 그렇게 죽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미 벌써 한 40년이 됐나요? 광주민중항쟁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시민의 투쟁 와중에 최소 사망 인원이 726명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어린이가 48명이라고 합니다. 또 고무탄을 맞아서 실명한 한살 아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체포돼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몽유화의 판다라고 불리는 몽유화라는 지역에 있는 저항의 상징인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리더 이름이 웨이 모 나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동료들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막 시위를 하고 있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민간인 차량이 한 대가 이렇게 달려오더니 갑자기 그 일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건 민간인 차가 아니라 군인들이 민간인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체포하려고 작전을 벌였던 거고, 그렇게 해서 웨이모 나잉이 끌려가서 체포됐는데 최근에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군인들이라고 그렇게 좋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이웃이고 친구이고 동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총질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탈영하는 군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부에서는 탈영하지 못하도록 그 가족들을 감시하고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 상황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생지옥이다. 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연합이라고 하는 유엔의 대응은 미지근하죠. 왜 그러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화가 나는 일이죠. 지금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바다에 방류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옹호하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거나 아니면 미국이 일본의 그 지도부를 옹호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을까? 결국은 각자 자기의 이익 또 자기 편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리기도 하고 주판알을 띵기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어느 한쪽에다 대고서 욕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것은 민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도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도력이라는 게 어때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를 보면 처음부터 왕자의 기초가 정의와 공평이 있다라고 그렇게 못 박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좌는 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왕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평의 나라이다. 그런 나라를 기대한다. 또 그런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요즘 주보에 제가 매주 연재하고 있는 신학 읽기가 문명의 위기와 기독교의 새로운 대서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요약 정리해가지고 매주 주보마다 싣고 있습니다. 그 책은 종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추구하고 또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어떤 더 높은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 그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모범 혹은 모델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대로 사회를 구성해 왔던 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가 지금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범, 뭐그 책에서는 뭐 플라톤의 이상, 뭐 이데아,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는 이런 세계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과 상상들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직 완전하게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즉, 인간이 간절하게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고 또 고대하고 있는 그런 지도력, 왕좌, 통치의 기초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와 평등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이 책에서 우리에게 예약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까? 미얀마 군부의 그 총사령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권력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따르면서 순종할까요?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고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좋은 그런 나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불공평하고 부정한, 부당한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하신 분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정의와 공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의한 왕, 공평하지 못한 신, 또 그런 지도자는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저항하고 자기에게 대들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죠. 탄압하고 혐오하고 따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그렇죠. 군부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하수인들에게는 권력을 나눠주고 또 경제를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미얀마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들은 다 군부가 차지하고 그 일당들이 다 나눠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귀족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많은 신들이 각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서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신이 나옵니까? 뭐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도 얼마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까? 뭐 야훼, 뭐 엘, 엘로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뭐 야곱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 신, 그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세라, 바알, 뭐 몰렉, 하여간 그렇게 많은 이름들, 많은 신들이 각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귀한 게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장자, 상속자, 아들. 이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아들, 건강한 아들이 나와가지고 농사 짓고 해야 그게 재산이고 미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에게 칭찬을 받고자, 신에게 복을 받고자 자기 아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의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 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바칩니다. 라고 합니다. 그 활활 타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죽겠죠. 아니면 뭐 아마 온몸에 화상을 입는 그런 장애를 입겠죠. 그런데 이런 신이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 이 신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 어리석은 거죠. 탐욕이죠. 욕심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빼앗거나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내린다라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만 복을 내린다.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다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의 복도 있어야 되고 비의 복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뭐 때로는 우박도 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근데 그 오늘 신은요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수많은 구절들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가증스럽다,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패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 신앙에 현혹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복받는다. 네, 맞죠? 뭐 틀리지 않겠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은 또 더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바쳐서 교회 와가지고 모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또 뭐 전도 활동도 같이 나가고 하는 그런 공적인 봉사 하는 사람 더 많이 복 받는다.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고 싶은데, 예? 만약에 내가 아들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딸도 받아주시나요? 그래야 되나요? 예?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 가진 것 근데 없어 별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들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당장 오늘 하루하루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 안식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안식일 어떻게 지켜요? 오늘이라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하루를 꼬박 굶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상황들 있죠. 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좋죠. 근데 버스 운전하는 사람 없으면 지하철 조종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예? 또 가고 싶어도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치부를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해왔다라는 것이죠. 태생이나 출신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한계 때문에 마음껏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은 복 주는 일에서 제외하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지 아니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인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죠.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 얼마나 자기 것을 포기하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정의롭고 공평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길게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가진 것들이 많은 것들이니까 예? 그것들을 다 쏟아부으려면 쉽지 않은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들은 탐욕을 따랐기 때문이죠. 탐욕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돈과 권력을 향한 그 탐욕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의라는 게 뭡니까? 가진 자들만의 정의죠.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의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적당하게 공정하게 분배할 줄 모르는 그런 정의예요. 당연히 자기들끼리만의 정의이고죠. 다른 사람들의 그 공평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담합하는 그런 정의. 그런 공평. 그 결과는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얀마와 더불어서 한국 사회를 보면 요즘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 소위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욕먹어도 싼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국민적인 열망을 담아가지고 그들을 선택해놨지만 결국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별게 없어요. 또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새로 당선된 인물들을 보면 저는 더 한숨이 나와요. 그 사람들, 그 사람 후보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공시지가 너무 높아. 내릴 거야. 그래서 세금을 줄여야 돼. 그리고 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거래를 하는데 허가제를 해야 하고 뭐 또 개발을 못하게 해. 개발 추진해. 그리고 땅값 넉넉하게 받게 하고 내가 당신들 재산 불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얘기했고 그런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탐욕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탐욕을 부추겨서 당선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정의를 보면요. 어떤 거냐? 아, 부자들의 정의구나. 아, 다주택자의 정의구나. 아,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의 정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의? 그런 공평? 과연 그럴까요? 자기 집 없어가지고, 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이 기회야. 값 더 올려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부자가 돼.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나를 찍어줘. 참. 근데 사실 이 그림이요.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제 요트 한 대씩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나를 뽑으면 올 겁니다. 그렇게 탐욕을 부추기고, 예? 또 온 산하를 다 뒤집어 파가지고 하는 그런 건설 경기, 예? 건설사들 배불려주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지도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도자의 수준은 그 구성원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 지금 우리 수준이 딱 서울시장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딱 그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은 게 아닌가. 미얀마는 지금 피를 흘리면서 또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제적인 지도력, 또 강대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 지도력, 돈 많고 힘 세고 하지만 정말 그 국민들, 그 지도자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편 가릅니다. 계속 유럽 우리 편, 미국 우리 편, 어디 우리 편, 한국, 일본 우리 편, 중국 편, 러시아 편, 이쪽 놈들, 나쁜 놈들 편 가르기 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더 이긴가 주판을만 튀기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모를 텐데. 근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당장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세계, 공평한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좌는 정의와 공평의 기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정의와 공평의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숭배, 정의와 공평을 내팽개친 우상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와 미얀마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